요즘에 나온 이 책들 중에 인문학 부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일본 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홍준 교수 나의 문화 유산기 답사기 뭐 국내 편이 7편까지 나오고 나서 이번에는 아마 해외 편으로 일본의 문화에 관한 책 글을 적었습니다. 사실 일본 문화를 이 한국 미술사 교수가 적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홍준 교수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입담이 있는 글재주, 또 철저한 이 현장 답사 능력으로 아주 재미있는 책을 적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유홍준 교수가 이렇게 일본 문화에 대한 글을 쓰게 된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는 전부 다 한국 문화를 베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더 상의 문화다, 더 우수한 문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홍준 교수가 표현대로라면 호수에서 흘러내려간 물이 저 멀리 계곡까지 갔는데 그곳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이 물이 호수물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양 국가의 이 문화의 공존 또 공생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편견과 왜곡을 뺀 그대로의 사실을 유홍준 교수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유홍준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독창성과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각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일본 문화는 일본 문화대로, 한국 문화는 한국 문화대로 그 문화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각 나라의 문화의 가치를 서로 인정할 때 양국의 문화의 공존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용주 교수가 제시한 이 해법이 단순하게 이 문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설교를 염두에 두면서 이 책을 읽기 때문에 늘 적용을 이 영적인 부분까지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서로에 대한 가치 인정, 또 상대방에 대한 가치 인정은 사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이 가치 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고려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내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경쟁이죠. 누구의 가치가 높으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가치의 순위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 추구에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치에 대한 글입니다. 내용입니다. 나의 가치, 또 타인의 가치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 또 세상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가치관들, 또 기준들을 고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생각들, 기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들을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가고자 합니다. 30절에 보면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곳을 떠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딥니까? 바로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신 장소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33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장소가 나옵니다.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변화산의 체험을 한 곳, 또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신 그 장소를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머무시고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그냥 지나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사역을 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겨주고 환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그냥 지나치고자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바로 3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1절에 보면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갈릴리를 조용히 지나가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소명의 장소인, 자신의 사명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드러내야 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눈이 부시도록 영광을 받은 바로 그 변화산입니까? 아니면 누구나 다 받아주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하는 곳, 바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셔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고자 합니다. 영광이 있다고, 또 사람들이 받아주는 환영이 있다고 그곳에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라면은 그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조용히 지나고 가고자 하는 이유는 이 제자들과 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이 사역의 핵심, 본질에 대해서 이 제자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전에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사역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 사역을 함께 나눌 소수의 제자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갈릴리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은 예수님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소수 정예 요원인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머무르거나 그래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이 귀한 시간들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선의 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자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의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 희생,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은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에서 이 아내에게 제일 많이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 많이 지적받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내의 말을 제대로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에 아내가 저에게 오늘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뭘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들을 때 제대로 듣고 있을까요? 저도 제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뭘 해야 되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내 스케줄은 어떻고 설교는 뭘 준비해야 되고 설교 제목은 어떻고 머릿속에서 막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들을 때는 알았어 그래 잘 갔다 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전혀 그 내용이 이 머릿속에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가 되어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뭐 했어? 누구를 만났어? 그러면은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아내가. 아니, 아침에 실컷 얘기했는데 이야기할 때 도대체 뭘 들었길래 전혀 못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아침에 뭔가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할 때 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람들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이 현실의 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이스라엘의 그 자유를 꿈꿉니다. 독립을 꿈꿉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출세를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왼팔이 될까? 자리 차지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분의 사역의 핵심과 본질을 얘기해도 이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십자가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32절에 보면은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묻기가 두렵습니까? 제자들 생각들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이 생각, 이 현실을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자들은 그냥 그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괜히 물어서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질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본질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쏟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열을 냅니다. 우리들도 사실 이 제자들과 같지 않을까요? 본질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비본질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의 기도로 몇 분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과 함께 선교지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짝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맞았습니다. 목사님 두 분, 또 장로님 두 분, 권사님 두 분, 집사님 두 분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의 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 황성교사님 인도로 현지 상황들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이 기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이 이슬람 문화, 이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갔던 그곳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 번 정도 사람들이 그 사원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사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원 밖에서 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이 담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 금요일 오후에 2시에 드리는 이슬람 사원의 이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가장 큰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로 따지자면은 대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이 무슬림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저희 팀들이 그 기도 시간들을 보기 위해서 1시에 그 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2시 가까이 되어서 이슬람 사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2시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급하게 사원으로 막 뛰어 들어갑니다. 손에는 이 바닥에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양탄자 한 개씩을 들고 막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그 주변에는 모든 무슬림인들이 일을 다 그만두고 모여들기 때문에 조용한 겁니다. 그 주변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시끄럽던 지역이 한순간에 조용해집니다.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희들 주변에, 사원 밖에 있는 저희들 주변에 무슬림 여성들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성들은 사원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원 밖에서 구경하는 저희들 주변에서 그 사원 안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이 코란을 읽는, 방송을 통해서 코란을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서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색적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는 거 참 이색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슬람 권에 있는 예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참 이색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눈물이 날 만큼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우상 앞에 모두 모든 것을 버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저처럼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탐방 내내 제 머릿속에서 딱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본질에 힘써라. 본질에 힘써라.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선교지 탐방 내내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원 안에서 기도하는 무슬림들,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다. 이 영혼들을 살리는 게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고 그분의 부활을 전하는 거,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너는 이 본질에 힘쓰지 않고 자꾸만 쓸데없는데 힘을 쓰려고 하느냐? 왜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왜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느냐? 왜 자꾸 사람들을 헛들고 비난하고 싸우고 왜 그렇게 비본질적인 부분에 힘을 쓰느냐? 이제 정신 차려라. 이제 정신 차리고 본질에 힘써라. 이제 정신 차리고 본질에 힘써라 라는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울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정신이 팔려서 이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본질에 무관심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복음과는,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입니까? 돈, 지위, 권력, 안락함, 비교, 시기, 다툼, 질투, 나노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질을 붙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본질입니다. 생명을 살린 일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본질에 힘쓰기를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크냐라는 겁니다. 누가 크냐라며 다투는 겁니다. 3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너희들 도대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갈릴리를 거쳐서 가버나움에 오는 내내 너희들이 토론한 그것이 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2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막 서로 떠들고 내가 크다? 아니다. 네가 어떻게 내보다 더 잘났느냐? 내가 더 크다라고 서로 갑을 공박을 하던 이 제자들이 정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잠잠해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들이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었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메이존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위대한을 뜻하는 메가스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메가스, 메이존 이 단어를 들으면서 아마 메가톤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것을 보거나 어떤 것을 표현할 때 뭐 메가톤급 파워, 메가톤급 뭐 폭풍, 뭐 메가톤풍 어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최고의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잘났다. 내가 너보다 수준이 조금 높은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아예 내가 최고다. 내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왕이 될 때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자리에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최고냐?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바로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크냐라는 말은 결국은 누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가장 정확한 말을 했다. 내가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 그걸로 어떻게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제자라고 인정받은 내가 바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서로 싸웁니다.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자랑하고 자기의 가치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제자들에게만 속하고 있는 쟁론입니까? 우리들도 이런 쟁론 속에서 사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자기 개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쓰는 세상입니다. 자기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걸 최고의 지상 사명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스펙이 높으면은 개인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학교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등급수대로 내 가치가 높아졌다가 낮아집니다.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가치는 높아집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가치는 높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주변에 유명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가치가 높아집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통해서 볼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치의 변함도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제자들에게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쟁론 속에서 예수님은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누가 큰지 한번 알려주마. 자, 순서대로 서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쭉 나가서 가룟 유다가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 열두 제자의 각자의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가치만을 높이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획기적인 발상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회의 기준을 거스르는 가치관입니까? 개인적인 가치를 최고의 우선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위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너무 높은 수준의 가치와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 전문가가 쓴 이 리더십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리더십 법칙 중에 덧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리더십이라고 하면 성공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최대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리더십은 뭐냐면은,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면은, 리더 자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을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성원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에게 삶의 가치를 더하는 인물이 바로 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원들에게 삶의 가치를 더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덧셈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어느 순간에 이 덧셈의 법칙이 곱셈의 법칙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가치를 전해받는 이 구성원들이 다시 그들이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게 들어가서 그 가치를 더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변화를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자신들의 지위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 삶을 연구해보면은 그들이 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더 큰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리더십에 있어서 덧셈의 법칙이 적용되어서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리더십 분야에만 보일 수 있는 성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개인도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 개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나의 가치 추구가 최고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타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의 가치를 높이면은 내 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내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내 가치가 최고다. 우기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계속해서 그런 쟁론만을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치를 높이고 타인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높이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렇게 내 가치만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행동 양식을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 번째 행동 양식이 뭡니까? 끝자리에 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끝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나보다 이런 부분이 더 좋은 부분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이런 부분이 더 좋은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뒤로 가는 겁니다.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끝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끝자리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끊임없는 겸손과 끊임없는 낮아짐과 끊임없는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행동입니다. 사실 이렇게 낮아지는 것, 또 끝자리에 가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받게 되는 이 주보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날짜인가? 광고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이름이 주보에 잘 적혀 있는지 늘 보게 됩니다. 정부천 목사. 주보에 어김없이 적혀 있는데 매주 주보를 받을 때마다 이 주보를 열어서 제 이름을 확인합니다. 어쩌다가 제가 광고를 올려서 문의할 사람으로 제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두 번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막 기분이 좋습니다. 정부천 목사 전화번호 010-965-6490 이렇게 딱 적혀 있으면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는 제 이름이 주보에 있는 잘 적혀 있나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근데 전도사에서 강도사, 목사가 되고 나서 뭘 확인한 줄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야, 내 밑으로 몇 명이 있나? 확인하게 됩니다. 내 밑으로 전도사님들이 몇 명 있나? 한 명, 두 명, 세 명. 또 시간을 좀 더 지나니까 내 위로 몇 명이 있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낮아지는 거, 겸손한 거,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낮아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너무너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뉴욕 맨해튼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이 교회를 번역하면 기업 물을 자 교회 좀 됩니다. 이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으로 있는 티모시 켈러, 팀 켈러라는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이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낮아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글을 적어놨습니다. 이 책에 이 티모시 켈러, 팀 켈러가 기독교 역사가인 이 앤드류 월스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른 종교들의 경우에는 하나같이 이 종교의 발생지가 지금까지 중심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는 이 아라비아의 메카가 있고, 불교도 중동이 있고, 또 극동이 있고, 또 인도에서 발생한 힌두교도 그대로 그냥 인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기독교는 다르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중심지는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중심지는 원래는 예루살렘이었지만 그것이 헬라의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게 되고 또 미국에서 번영을 이루다가 지금은 남미, 아시아, 또 아프리카로 옮겨지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앤드류 월스라는 역사 선교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다른 종교들의 중심지는 그대로인데 왜 기독교의 중심지는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까? 그러자 월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낮아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중심인 낮아짐이 사라지니까 기독교의 중심지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은 가짜 기독교가 되고 진짜 기독교는 이러한 낮아짐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인 낮아짐이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낮아짐, 끝자리로 가는 이 영성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타인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타인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 양식 두 번째는 바로 타인을 섬기는 겁니다. 봉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또 봉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섬김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강제력 있는 리더십입니다. 계급에 의해서, 지위에 의해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리더십을 인정해야 되는 리더십입니다. 그렇지만 이 섬김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자발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위에서 이 강압적으로 내리누르는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입니다. 강제적인 리더십은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은 마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섬김의 리더십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진정한 리더십인 겁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먼저 섬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못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먼저 섬기는 겁니다. 먼지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발을 내가 먼저 씻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종들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집에 종이 없으니까,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씻어주지 않는 겁니다. 먼저 섬김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왜 종이 하는 짓을 내가 왜 하냐? 내가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냐?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낮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아무도 먼저 섬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그 발을 씻어줍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그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저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 워워 솔저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주연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멜 깁슨이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는 병사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멜 깁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관들을 무사히 데려오겠다라는 약속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귀관들과 함께 우리가 전투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맨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멋진 설교를 연설을 하고 이 멜 깁슨과 병사들이 헬기를 타고 월남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병사들의 헬기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이 카메라가 멜 깁슨의 군화를 클로즈업합니다. 그리고 그 멜 깁슨의 군화가 적진에 맨 먼저 밟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전쟁이 다 끝나게 되자 다시 귀국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카메라는 멜 깁슨의 군화를 클로즈업합니다. 그래서 멜 깁슨이 자신의 병사들을 다 헬기에 다 태우고 자신이 맨 먼저 이 헬기에 올라타는 그 군화의 모습을 클로즈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이야기했던 대로 적진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나중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섬김의 모습, 먼저 섬김의 모습,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섬길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타인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다 마치고 예수님은 하나의 모델을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으시며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바로 팔을 구부려서 안는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팔을 구부려서 안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주변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회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경멸하는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의 숫자에도 넣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수에도 속하지 않을 만큼 정말 별 볼일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고 별 볼일 없는 자, 비천한 자의 대명사가 바로 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이 어린아이의 친구가 되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받아주기를 원합니까? 바로 유명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가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쟁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없이 그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받아주는, 어린아이를 친구로 삼는,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서로 외치며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세우고 또 서로의 가치를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아무런 것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차별 없이 안아주는 그러한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